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Over the last five years, close coordination between our three countries has succeeded in changing the game with North Korea.
근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입니다.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This exercise is a routine exercise.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무리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뉴스 중에 등장한 목소리들을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헤이그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유엔의 북한 대표부의 차석대사 이동일 차석대사의 말 잠깐 들어봤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촉구, 그리고 북한의 박 대통령 비난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유감 표명 등 들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전 세계의 이목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쏠린 한 주였습니다. 헤이그에서는 5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특히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은 이 기간 중에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먼저 한중 정상회담부터 좀 살펴보죠. 23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의에서 만났는데 이날 나온 그 핵심 발언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죠. 집권 이후에 이번에 네 번째 만난 게 됩니다.
네.
올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지난해까지 세 차례 만났었고요. 역시 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북한의 핵무기 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의 역시 핵심적인 관심사였고요. 그렇지만 이 방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역시 두 정상이 다소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그리고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대화를 재개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점은 역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참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였던 만큼 상당히 두 정상이 이제 서로를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쌓았고 또 잘 알고 하는 네. 상황이어서 아주 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특히 그 전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 한국 전쟁 중에 중국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한 그런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로서는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했고요. 또 광복군 유적지 기념 표지섭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상호 두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언급한 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핵 능력 고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그 실전 가능한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그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서요. 기폭장치를 확보했고요. 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도 확보했습니다. 또 장거리 로켓도 98년부터 몇 차례 쐈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초보적인 핵기술 또 장거리 유도탄 그 기술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그 실전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진 것은 아직 확보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바로 이 저 장거리 그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갖는 것이 바로 그 북핵 능력 고도화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뜻은 바로 이 같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겠다. 이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 중국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 중국은 최근에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서
네.
그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 설득을 북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도 청와대나 중국 외교부나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또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뤄나간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평화적이고 또 외교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건데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은 대화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중국의 입장을 좀 다시 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열려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물론 미국과 중국의 현안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북핵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졌고 또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오바마 대통령은 그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장을 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어떠한 논의도 북한의 그 말이 아닌 그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아직 그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된다. 즉 기존의 그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계속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중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중국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역시 그 양쪽의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육자회담의 재개 전망은 어두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망들을 하고 있나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나 또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한 재개 전망이 그렇게 밝아진 건 아니다.
네.
그동안의 입장 차이가 그대로 이번에도 반영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행동에 근거한 조치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과의 여러 차례 과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큰 상황이고요. 불신 또한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작년에 2월 29, 229 합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미북 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그리고 그거로 양자 대화를 재개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고 또 최근에 경우에는 케네스 베시 그 석방 교섭을 위해서 북한이 두 차례나 지난해 8월부터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의 방북을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잘 아시는 대로 전격적으로 두 번 다 다시 북한이 번복을 해서 킹 특사가 방북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말보다는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또 그 말의 진정성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밟아라. 그래야 우리가 대화에 나서던 어떤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3자회담, 역시 이제 미국, 한국, 일본의 정상회담인데, 먼저 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배경이 뭐였습니까?
네, 지난 그 25일 그 헤이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그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어떤 정상회담은 그 회담 내용보다 그 회담 자체가 그 중요하거나 그 눈길을 끄는 회담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번 그 미한일 정상회담이 바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일 관계, 한국 일본 관계 그동안 과거사 문제를 놓고 상당히 악화됐었는데요.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 둘 다 동맹이니까요. 이런 그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게 상당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핵 안보 정상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일종의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물론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네.
주로 이 한일 관계의 화해 좀 잘 좀 두 분이서 좀 그 화해를 하셔서 그 좀 관계를 좀 풀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낸 자리가 바로 이번 미한일 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갈등을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암시적인 그런 그 메시지는 역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뭐 반갑스문이다 이런 그 인사를 한 것도 보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날 그 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제가 그 텔레비전 그 화면으로 그 장면을 좀 봤습니다.
네.
이 회담 자체가 그 헤이그의 미국 대사관에서 열렸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그 왼쪽에는 아베 총리, 오른쪽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앉았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네.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고
네.
할까요?
네.
전혀 아베 총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네. 네.
눈을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오히려 외면하는 듯한
네.
그런 표정이었고요. 역시 예상대로 좀 쌀쌀한 그런 분위기에서
네.
그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일본 언론들, 중국 언론들조차 그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이 3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냉랭한 기류를 떨치지 못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번 이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좀 부드러워질 건가 하는 기대 또는 그 퀘스천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회담 끝나고 또 며칠 뒤에 일본에서 또 역시 극우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이래서 역시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가 이 정상들의 한 차례 그 짧은 만남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사실 갈등의 소지도 없는 거고
네.
과거사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번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한일 간의 그런 갈등, 오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기대도 안 했고 또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 그 주제는 그것이었는데요.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그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이제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3국, 미국, 한국, 일본이 긴밀히 공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이를 위해서 그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조만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라는 것이 왜 또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이 세 정상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6자회담이 열리려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도 포함되는 그 그 여섯 개 나라의 회담이 열려야 이것이 진짜 열린 것이지.
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사실 양자든 또는 삼자 간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율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해관보 정상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는데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약칭 조평통이 아주 격렬한 그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그 격렬한 그 비난이 나온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건 뭐 상당히 좀 저 뭐 예상은 했지만 좀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적할 것은 이것이 그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판문점에서 그 한국의 그 청와대와 북한의 그 국방위원회 그 정책국이 만나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고요. 거기 또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서로 그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또 갑자기 박 대통령을 이렇게 실명으로 또 굉장히 그 방송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한 것은 그 북한 스스로 합의한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위반입니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건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6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자, 이 노동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이 노동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됩니다.
네.
이 북한이 26일 노동미사일을 두 발 쏘는 것에 그친 게 아니었고요. 사실 그 전에 몇 주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26일 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09년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이래로 사실 거의 5년 가까이 만에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북한의 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한 천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그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거리로는 스커드, B형, C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중거리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미사일이 있죠. 그리고 또 무수단 미사일이 있고요. 자, 근데 이 노동미사일은 이동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액체 연료로 추진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사 자체를 그 감지하기가 사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한 1300km 되고
네.
있고요.
네.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중에 정확성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그 개량화된 그런 미사일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북한에서는 화성 7호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현재 아직도 그 미국과 한국이 그 미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반발 이것이 하나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그 네덜란드에게서 미국, 한국, 일본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 비핵화, 북한 핵을 용납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평양의 지도부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그 귀에 거슬리고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일 수 있습니다.
아, 네. 미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아주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였죠. 미국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특별 회의가 열렸고요.
네.
자, 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특히 일본이 강력 항의하는 모습인데, 뭐 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뭐 쏘아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번 그 발사의 배경, 일본이 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그 26일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일본 아베 정부가 즉각 그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측에 엄중 항의를 했는데요.
네.
뭐 한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사일 발사 방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 즉 일본 쪽을 향해서 발사됐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노동미사일 사정거리는 한 1300k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발사거리는 한 그 절반이 한 650km 정도 그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네. 떨어진 곳이 그 일본의 그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영해는 아니지만
네.
그 일본이 담당하는 구역이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노동미사일의 그 사거리가 1300km나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걸 진짜로 전 사정거리를 다 해서 쐈다면은 일본 본토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엄중 항의한 것도 그런 데서 나왔지 않았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27일에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가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언론 그 성명이라는 것의 그 강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미 다섯 차례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의 조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강한 것이 안보리 의장 성명입니다. 아, 의장 성명부터는 사실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 특정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강한 아, 비난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로 이번에 채택된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요.
네.
이 언론 성명은 가장 그 말하자면 약한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리 논의 결과를 안보리 의장이 문건으로 발표하는 그런 선에서 그치는 그런 그 조치인데요. 이번에는 안보리 의장국의 대사. 그 룩셈부르크 대사가
네.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직접 언론에 그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을 또는 뭐 간접적인 효과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 이번에 그 의미는 사실 중국까지 포함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네.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 언론 성명을 채택한 점입니다. 이 북한의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유엔 대표부 북한 차석 대사 말을 잠깐 들어봤었는데요. 이동일 차석 대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고요. 왜 그 발언을 하게 됐는지요?
네. 이것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리동일 차석대사가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은 그 이것이 그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무슨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이동일 주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첫째는 아까 지적한 대로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요. 또 북한이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면 사전에 그 해당 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테니까 그 비행기나 선박은 거길 가지 마라 이런 그 사전 항행 금지 조치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뭐 이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 정상적인 군사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대사가 그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예, 북한의 과거 성명이라든지 또 이번 그 이동일 차석 대사의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 평가를 보면 추가적인 자위적 핵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그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그 거론한 게 아니냐 그런 네. 쪽으로 대부분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요. 사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또 한 차례 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핵실험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다라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 포커스 두 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그 유럽 방문에서 참 여러 가지 그 화제에도 많이 났고 또 관심도 많이 끌었습니다. 특히 이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드레스덴에서 이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그 제안을 내놔서 역시 또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제안 내용 어떤 것인지 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박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알려진 이 제안은 세 가지 내용을 북한 측에 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남북한이.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을 구축하자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통신 문제 시설들을 협력해서 구축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지 6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한 주민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공원 조성하는 방안, 이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제안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연초에 통일 대방론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 준비에 대한 말하자면 국론을 상당히 그 모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통일준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실질적인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이 5.24 조치라는 그 제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는 5.24 조치가 그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유지돼야 한다 이 점을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그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그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5.24 조치가 무슨 지금 당장 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문제 또 북한의 그 영유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이런 것은 굳이 뭐 5.24 조치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하고 또 북한의 전향적인 어떤 조치가 있으면 5.24 조치를 포함해서 그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제안도 역시 그 북한의 핵 문제에서 대폭적인 그 자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그 전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북한 핵 문제가 크게 해결이 돼야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그렇지 않, 지금 현재 같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비핵화하고 그리고 개혁 개방한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 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 수 있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방안이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비핵화를 전제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사실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선언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 규범이 있는 상황이 아니냐. 말하자면 네.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일정 정도의 그 협력을 또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북한의 비핵화가 또 많이 진전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청와대 그 관계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북한의 그 예상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를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서 그 동독 과거에 동독의 그 독일 주민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동독 주민들은 그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됐다고 한 걸 보면 지금 현재 북한과는 그야말로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변해갈지 그건 참 관심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 얼마나 찬성이 있었고 얼마나 반대가 있었고 그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 그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 결의안이 그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베트남 등 6개국입니다.
네. 이번에 그 결의안의 특이한 것은 실제로 책임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 무슨 얘기인가니 그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네네.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회부하자 이런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직 여기에서 누구다 이렇게 그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그 나온 얘기를 정확히 보면요. 그 북한의 그 인권탄압의 책임자 예를 들어서 그 정치범 수용소 소장이나 또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또는 뭐 북한의 그 정부의 책임자 그러니까 뭐 제일 높은 사람으로 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곧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형사 사법 체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네.
그 북한 인권 침해의 당사자들을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채택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제 사법 체계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와 관련해서는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권고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 권고안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번 북한 인권 이사회의 그 결의안도 과거와 다른 내용은 바로 행동,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행동 그것을 국제사법체계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행동을 촉구한 것이 과거와 다른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 결의안 채택 이후에 다른 또 남아있는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예. 북한 유엔 인권이사위원회의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다시 그것이 상정돼서 채택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그 최종 보고서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관심사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형사재판,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의 책임자들을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 최종 보고서가 안보리에서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안보리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또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들 중에 또 그 입장이 또 다른 나라도 있고 한데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뭐 이 결의안 이 내용이 그 두세 가지 그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네.
첫째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에 일단 회부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네.
이 문제를 안보리에 의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다섯 개국이 그거에서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국제형사재판소든 사법체계에다 세워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북한의 그 최대 동맹국인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다가
네.
중국은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안보리 의제화 또는 그 북한의 책임자를 어떤 그 사법체계 세우는 데 대해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망은 어둡지 않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윤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다르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그 문제를 정치화 국제 문제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핵 문제에 관한 정상회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